KBJ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유혈 시위가 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플로이드를 사망하게 한 백인 경찰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난주부터 시작돼 여섯째인 어제 미국 140개 도시로 확산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과 충돌하고 건물에 불을 지르며 상점을 약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전역에서 약 4,4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 미 전역의 시와 주정부 관리들은 시위자들의 폭동을 막기 위해 수천 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등 일부 도시에는 야간 통행금지령이 발동됐습니다. 특히 시위대가 백악관 앞으로 모여들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지하 벙커로 피신해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에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주요 기업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의 시위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거대 스포츠 운동복 회사인 나이키는 어제 소셜미디어 계정에 인종주의에 등을 돌리지 말라는 내용의 1분짜리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스트리밍 거대 미디어 기업인 넷플릭스도 트위터에 침묵하는 것은 곧 동조하는 것이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며 우리는 플랫폼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의 흑인 구성원과 종업원, 창작자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서구의 민주주의와 가치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 폭스 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10년 전과는 다른 중국 공산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서구의 이상과 민주주의 그리고 가치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이런 시도가 미국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한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유럽 등 동맹국들과 파트너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중국 유학생과 기업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려는 미국의 시도에 단호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우리젠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은 협력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중국은 안보와 발전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단호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지위 박탈 시기와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8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확진자는 17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전체 사망자는 10만 4천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확진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치로 뉴욕주 37만여 명, 뉴저지주 16만여 명, 일리노이주 12만여 명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의 누적 사망자 역시 세계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한편 미국은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한 50개 주 전역이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처를 완화하고 부분 또는 전면 경제 재가동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6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617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179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과 러시아, 영국,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누적 사망자는 3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미국이 가장 많은 10만 4천여 명이었고 이어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순이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새 진앙이 된 중남미의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대북 제재 등을 위반한 북한인을 대규모로 재판에 넘기며 해당 기소장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공장을 계속 유지하고 가동해왔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지도부가 인도태평양 구상을 내년 국방수권법에 반영할 뜻을 밝혔습니다.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아침에 평안도와 황해도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 법무부가 북한인과 중국인을 대거 기소한 것과 관련해 대북 최대 압박이 유지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풀이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급격히 악화되는 미중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 법무부가 북한인과 중국인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인 최대 압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기소는 새로운 제재가 아니라 기존 제재의 인물을 추가한 것이지만 제재 대상 규모와 중국 국적자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미국의 진지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8일 미 법무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위해 25억 달러 규모의 돈세탁 등 제재를 위반한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미국이 기소한 최대 규모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소와 관련 수사가 향후 북한의 추가 위반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겠지만 어렵게는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셉 듀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번 기소를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미국의 메시지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is showing that we will continue to implement all sanctions that are on the books in regards to North Korea. These issues can be discussed if there is a meeting. I mean, if North Korea wants sanctions lifted, as they said in Hanoi, a working meeting could discuss.
미국은 계속 모든 제재를 이행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문제는 회담이 열려야만 논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외교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제재 이행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이번 기소는 미국과 북한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에서 조만간 큰 진전을 볼 것 같으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번 사례는 보통 정치권에서 방해하기 어려운 법집행 관련 사안으로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가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홍콩 보안법 제정 문제로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가 양국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딘챙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미국은 이번에 중국에게 대북 제재와 금수 조치 회피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미중 관계가 분명 손상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이번 중국인에 대한 미 법무부 기소로 중국은 분명 미국의 압력을 느끼고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방식은 모르겠지만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소가 향후 미북 대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일 전 차관보는 적어도 오는 11월 대선까지는 미북 간 현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외교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외교 압박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미북 대화 재개 전망은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 강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북한이 그렇게 하기 위해 제재 회피 방안을 찾아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대북 제재 등을 위반한 북한인을 대규모로 재판에 넘기며 해당 기소장을 공개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감시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암호 지령을 이용했고 위장 회사를 동원해 송금 과정을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3년 8월 6일 평양의 조선무역은행 본사는 중국 선양에 설립된 비밀지사에 파견된 직원 김동철에게 선양에 있는 해외 무역회사 선양 컴퍼니의 중국 계좌로 4만 6천 달러를 송금하라는 암호 지령을 전달합니다. 다음 날 김동철은 선양에서 황혜린이 설립한 위장회사 수머를 통해 선양 컴퍼니의 중국 계좌로 4만 5,930달러를 송금합니다. 특히 수머는 미국 외환결제 제휴은행을 통해 돈을 보내 이 자금이 정상적인 돈이라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난 28일 미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나온 북한의 대표적인 불법 자금 거래 사례인데 기소장에는 북한의 불법 자금 거래 활동도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기소장에 등장한 또 다른 사례. 2014년 4월 2일 조선무역은행 본사는 김동철에게 또 다른 암호지령을 전달합니다. 중국 정기회사의 중국은행 계좌로 2만 5천 달러를 송금하라는 겁니다. 김동철은 이튿날 이를 실행하는데 이번엔 수머사가 아닌 인터내셔널 브릿지 커머셜 그룹이라는 회사를 이용합니다. 이번 송금에도 역시 미국 외환결제 제휴은행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지시는 암호지령으로 내려지고 매번 다른 회사를 통해 자금을 송금한 겁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자금 거래 활동에는 매번 거짓 진술이 동반됐습니다. 2014년 6월 3일 황혜린은 김동철에게 중국 A은행으로부터 거래 실사 요청이 왔다며 대응 방법을 상담합니다. 수머사가 미 상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인 판다 인터내셔널 인포메이션과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둥 케우와 정기무역회사에 송금한 배경을 물어왔다는 겁니다. 김동철은 이에 해당 회사로부터 적법한 전자통신장비 구입을 위한 송금이었다고 해명할 것을 지시합니다. 김동철은 그 밖에 다른 거래에 대해선 수머는 북한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진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자금 거래 활동을 위해 세계 곳곳에 조선무역은행의 비밀지사를 설립했습니다. 기소장에 공개된 비밀지사가 설립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태국, 쿠웨이트, 리비아, 오스트리아 등 6개 나라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나라는 여러 개 도시에 다발적으로 비밀지사를 설립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북한이 이들 비밀지사에 수백 개의 위장회사를 설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하나의 위장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 곧바로 또 다른 위장회사를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며 250개 이상의 위장회사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비밀지사와 위장회사를 통한 거래가 25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해왔던 시티 호스텔이 영구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테판 폰 다셀 베를린 시 미테 지구장은 29일 독일 통신 매체 DP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다셀 지구장은 시티 호스텔 측이 영업 중단 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최종 항소를 베를린 행정법원이 기각했다며 이로써 모든 법적 분쟁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에서 북한이 소유한 해외 공간을 외교 등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고 시티 호스텔의 제재 위반 논란은 이때부터 이어졌습니다. 시티 호스텔 측은 2017년 4월 이후 북한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의 사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독일 사법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독일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이 시티 호스텔의 영업이 불법이라며 수차례 중단을 명령했지만 시티 호스텔은 이를 무시하고 최근까지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공장을 계속 유지하고 가동했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된 점과 공장 내 건물이 보수된 흔적 등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29일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남천화학단지에 있는 평산 우라늄 농축 공장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 3월 22일 촬영된 평산 공장과 인근 인공호수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평산 공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내 또 다른 우라늄 농축 공장이었던 박천 공장을 대체하면서 북한에서 유일하게 농축 우라늄 전광, 즉 옐로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옐로 케이크는 천연 우라늄을 정제한 물질로 가공을 거쳐 핵발전용 연료나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원료입니다. 보고서는 입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이 공장에서 일했던 탈북자 김태호 씨가 평산 공장에서 생산된 옐로 케이크가 영변 핵실험 시설로 운송돼 핵연료 생산을 위해 쓰였었다고 진술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2017년 이후 북한에서 어떤 핵실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성사진들은 평산 공장이 가동 중이며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평산 공장 중 가장 큰 건물인 광물 세척동의 지붕 일부가 보수되는 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평산 공장 남쪽에 인공호수로 나 있는 두 곳의 배출구로 오염물질 방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셉 버뮤데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9일 평산 공장이 가동 중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인공호수의 상태가 가장 명백한 예라고 말했습니다.
Evenly around the pond.
최근 위성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호수의 가장 위쪽에서 폐수와 폐물질들이 배출됐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인공호수의 북동쪽 제방 한쪽 끝이 평산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점이며 이곳을 통해 오염물질들이 호수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곳에서 뻗어나간 배출용 파이프라인이 움직여진 걸 볼 수 있다며 이는 호수가 오염물질로 가득 차기 시작했기 때문에 호수 전체에 오염물질을 고르게 방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북한 전문 사이트 38로스가 지난해 8월 분석했던 같은 인공호수의 위성사진과 이번 사진을 비교했을 때 지난해에는 오염물질이 호수 북쪽을 중심으로 쌓여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1992년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평산공장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위성사진들과 공개된 자료들로 볼 때 공장이 생산 속도가 불규칙할 수는 있지만 가동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산공장 해체 문제가 향후 미북 간 의미 있는 완전하고 입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BID를 위한 핵협상의 필수적인 부분이 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고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언급한 핵전쟁 억제력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입니다. 우선 북한의 핵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이미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핵탄두가 장착된 ICBM을 완성하려면 소형화된 핵탄두와 이를 만 킬로미터 이상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 그리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11년간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북한이 이미 6차 핵실험 이전에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 기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fairly good understanding how to have a nuclear device which fits to the ICBM.
북한은 장거리 ICBM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 15형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12,000km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평양에서 워싱턴까지의 거리가 11,000km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도 발사했지만 단 한 번도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발사해 자신들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포함해 모든 ICBM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ICBM 발사를 통해 자신들의 핵 능력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They continue to develop their full range of missile capabilities. And, you know, part of developing their capabilities includes testing and training.
미국의 또 다른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학 교수는 북한이 과거처럼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에 핵탄두가 장착된 ICBM을 발사해 핵 능력을 과시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Fire to some empty area in the Pacific and a nuclear weapon would explode and it wouldn't hurt anybody, but they would show undeniably have the capability of firing a nuclear weapon far enough to hit the United States.
미 국방당국도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테런스 오셔너시 북미 항공우주방어사령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확실하게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이 ICBM보다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It's a medium range, it's not a long range. All of that they could do and get away with in terms of not upsetting President Trump.
흔히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핵탄도 미사일은 최종 병기로 일컬어집니다. 현재 미군과 한국군은 지상에 있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핵무기 저장고는 거의 파악한 상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미군은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북한은 잠수함을 미리 바닷속에 숨겨둘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상에 있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제거해도 잠수함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핵탄두가 장착된 잠수함으로 서울, 도쿄, 괌, 오키나와, 하와이 그리고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2차 타격 능력 또는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을 갖는다는 뜻이라고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A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provides a second strike capability. Because it means...
북한의 SLBM 잠수함 개발은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그해 8월 러시아에서 들여온 구형 잠수함을 개조해 북극성 일용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잠수함은 2,000톤급으로 미사일을 한 발만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미사일을 여러 발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개발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함경남도 심포의 조선소를 방문해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잠수함은 옛 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으로 3,000톤급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잠수함이 세 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백톨 교수는 말했습니다.
The new submarine they're developing carries three missiles. You know, the possibility exists.
북한은 새 잠수함에 탑재할 북극성 3형 미사일 사출 시험도 마쳤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원산만 수역에 있는 바지선에서 북극성 3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당시 북극성 3형은 최대 비행고도 910여 킬로미터, 사거리는 450 킬로미터를 기록했는데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고각으로 발사했습니다. 정상 비행했을 경우 사거리는 1500에서 2000 킬로미터에 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SLBM 완성과 관련해 두 가지 과제를 남겨둔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북극성 3형 미사일을 실제 잠수함에서 사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잠수함에서 고압의 압축 공기로 미사일을 사출시킨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이 방식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It is very difficult technology when you're moving through a couple of domains.
또 다른 하나는 SLBM이 탑재될 신형 잠수함을 완성해 실전 배치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정보 당국은 북한의 신형 잠수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국회 보고에서 심포조선소에서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며 북한의 신형 잠수함 진수와 SLBM 시험 발사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지도부가 대중국 전략에서 승리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구상을 내년 국방수권법에 반영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영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 제임스 이노프 위원장과 잭 리드 간사가 28일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 워언더록스에 태평양 억지 구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두 의원은 공동 기고문에서 공격성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이 총체적 군현대화를 계속하면서 인도-태평양 내 억지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미국의 억지력은 적들에게 군사적으로 오늘 절대 이길 수 없으니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가장 단순한 기초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위험한 수준으로 잠식됐다며 다음번 국가 대 국가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억지력 약화는 국가 이익에 심각한 위기일 뿐 아니라 영내 동맹과 파트너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에 의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지금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의 반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태평양 억지 구상이 영내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핵심 군사력 강화와 예산 투명성을 진작시킬 것이라며 영내 동맹과 파트너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중국 공산당에도 강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국방예산 심의 과정이 지나치게 군 현대화 대비태세와 관련한 투자에 집중해왔다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지만 국방전략의 목표들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래 미군의 영내 배치는 미사일 방어, 해외 활주로와 항구시설, 탄약과 연료보관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태평양 억지 구상은 이 분야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많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구매하더라도 주요 역외기지에 중국 미사일에 대한 방어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대체용 2차 육장이나 제대로 된 정비시설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새로운 지상기반 장거리 미사일 타격 능력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생존력과 회복력을 갖춘 미군의 투사 능력에 새로운 원천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에 의회 차원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거론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지도부가 강조한 대목은 지난해 존 볼튼 당시 백악관 보좌관이 언급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의미한다며 아직 개발 단계지만 사전 정치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은 전략적 측면에서 중국의 순항미사일 전력에 대처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동맹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조율과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고문에 핵과 북한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영내 위협 인식이 제한적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영내에서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은 맞지만 대규모 전쟁 위험은 오히려 북한과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인식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과 전면전은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성격이 아니라며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은 이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포괄해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war in the Korean Peninsula will not remain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1950 anymore.
그렉슨 전 차관보는 중국이 영내 국가들의 영예와 영공을 매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국방 정책은 한반도 급변 상황에서도 중국군의 개입 등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특히 북한과 중국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며 두 사안을 분리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미 국무부가 강조했습니다. 또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국제 동반자들과 민간 부문, 대중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9일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경계를 유지하고 협력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이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것을 미국의 모략극이라며 반발한 북한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국제 동반자들과 민간 부문, 대중과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의보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자원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대조하고 정책 개요를 제공하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북한은 미국에 말하는 사이버 위협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미국의 이러한 모략극이 새삼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등 4개 부처는 지난달 15일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이달 12일엔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기반시설 보안국과 국방부, 연방수사국이 북한 정부가 이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악성 코드의 변종에 대한 분석보고서 3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악화된 북한 경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까지 겹쳐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외교정책연구소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재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28일자 기고문에서 이 같은 전망을 하며 다만 몇 가지 요소가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불확실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 조치가 비료, 종자, 식량 등의 수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와 위생 조치 등을 거치면서 통관과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특히 모내기 시기 비료와 종자의 수급이 늦어지면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권이 일부 시장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신호도 우려스럽다고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안은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는 식량 공급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현재의 여건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이 예년보다 크게 적을 수 있다며 하지만 재난에 해당할 만큼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식량 지원 보도를 언급하며 북한 수확량이 저조할 경우 중국이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달리 정부 배급에는 정치적 고려가 관여하며 정부가 취약계층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앞으로 비료와 종자, 식량 등의 반입과 관련해 국경 통제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루어질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인 날씨가 결정적일 것이라고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8일 고립된 북한이 자력갱생의 한계를 발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몇 달간 북한 경제가 예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자발적인 봉쇄 조치로 일반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평양의 특권층도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1월 국경 봉쇄 조치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식량과 생필품 부족에 대한 징후는 없지만 쌀과 석유 가격 상승, 환율 불안을 보여주는 보도가 있으며 평양 백화점에서 사재기가 이루어진다는 보도는 수급 부족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북한 정권이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구매 프로그램을 가동해 일부 기업과 사업가들을 강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근래에는 일부 수입품이 들어오는 등 국경 봉쇄를 완화한 것으로 보이고 쌀과 석유 가격도 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북한이 처한 상황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던 지난 1994년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석 선임연구원은 북한 경제 리뷰 5월호에 실린 2020년 북한 경제 1994년의 데자뷰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올해와 1994년 모두 추세적으로 북한 경제에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즉시적 충격이 가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하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가 즉시적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의 정치, 경제, 대외 구조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당장 제2의 고난의 행군에 빠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1994년과 달리 지금 북한 경제에서 시장 역할이 커졌고 정치적 상황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중국과 한국 등 북한의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줄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도 코로나 방역 탓에 국경 봉쇄를 풀 수 없는 딜레마에 갇힌 북한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세계 최대 기금 모금 사이트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미국 내 한인단체의 온라인 모금 운동을 불허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여전히 높은 현실의 벽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기금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가 대북 지원단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관련 의료용품 지원을 위한 모금 계정 개설을 최근 불허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한인단체인 미주 민주 참여 포럼이 국제기구를 통한 의료용품 지원을 위해 실행하려 했던 온라인 모금 활동을 막은 겁니다. 고펀드미는 포럼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원되지 않는 국가가 포함된 제재 위반과 이용 약관 위반을 근거로 계정 삭제를 통보했습니다. 또 지불 결제 산업과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 실이 엄격히 시행하는 정책들과 회사의 이용 약관을 삭제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세 가지 규정이 포럼 측이 고펀드미 웹사이트에서 자금을 모금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펀드미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이용 약관과 제재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는 VOA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펀드미가 공식 웹페이지에 게재한 서비스 약관에는 제재 대상자와 연관된 모금 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펀드미는 자사 웹사이트를 이용해 미국과 기타 경제 제재의 대상이 되는 국가, 지역, 정부, 개인 혹은 단체를 포함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미 해외 자산 통제 실의 제재 대상을 포함해 제3국 정부로부터 금지되거나 차단된 국가, 조직,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펀드미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번 모금 활동 등록에 곧바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뒤 몇 시간 후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민주참여포럼의 최강철 대표는 29일 VOA에 미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북 지원 모금 활동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려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철저히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캠페인이고 또한 저희의 전달 원칙이 유니세프 등 UN 국제기구를 통한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적법한 전달이 원칙이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최 대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미 행정부의 입장과 의회의 인도적 지원 촉진 노력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적인 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기관들의 현장에서는 이전부터 이어져온 제재의 가이드라인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형편으로 보입니다.
고펀드미의 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상황에서 의료용품 지원은 전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과 대비된다고 최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리즈 민주참여포럼은 25일부터 북한 주민 코로나19 의료용품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7월까지 1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브레인뉴스 지다켬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홍콩 보안법에 대해 북한이 중국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측면에서 중국과 비슷한 약점을 갖고 있고 대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최근 처리한 홍콩 보안법 초안 의결을 합법적인 조치로 평가하면서 중국 정부의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북한 관영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최근 홍콩에서 중국의 한나라 두 제도 원칙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됐다며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 확대해 중국을 분열 와해시키려는 외부 세력과 그 추종 세력의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홍콩 문제는 철저히 중국 내정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어떤 나라나 세력도 이러쿵저러쿵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상주하면서 민주화운동 인사를 검거하고 시위 참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미중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중국의 홍콩 보안법 처리에 대한 보복으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고 중국은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맞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중국의 편을 들고 나선 것은 미중 간 갈등이 무역전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책임 소재에 이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이념과 체제 문제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비슷한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북한으로선 당연한 반응이라는 분석입니다. 천영호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중국이 그런 독재 체제를 갖다가 홍콩에까지 적용한다는 게 그 북한의 그 이념과 그 사람들 실제 자기들이 운영하는 체제에 비춰서 당연한 이야기지. 홍콩이 중국 영토인데 거기서 뭐 중국이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게 그게 뭐 북한의 독재 체제에서 볼 때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북중관계 전문가인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미중 전략적 경쟁은 경제와 군사안보적 측면에 머물지 않고 타이완과 홍콩 그리고 신장 위구르와 티벳 자치구 등을 둘러싼 인권과 민주주의 등 정치이념과 체제 경쟁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북중관계도 정치이념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북한이 이전에도 불량국가 또는 독재국가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체제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적인 교착상태에 놓이고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이어지면서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홍콩 보안법을 놓고 중국 지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2018년 3월 최초 북중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시발점으로 최근까지 북중 관계는 완전히 복원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또 최근에는 김 위원장이 구두 친서까지 보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북중 관계 정상화라는 큰 흐름, 그다음에 북한 내 위기가 심화되면서 중국으로서 도움이 절실한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중국의 편을 들 수밖에 없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그러나 미중 갈등과 북중 밀착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 노선에서 중국을 이탈시키는 요인이 되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교수는 미중 갈등 요인은 북한 문제와 별개라며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무시하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국이 앞장서서 낮추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도리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제재로 인해 경제적 고통이 올라갈 때 인도주의적인 접근과 지원을 뭐 모색한다거나 뭐 이런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북한도 이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대중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전략을 피하고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전을 새로운 길로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도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문제는 중국이 당면한 핵심 현안들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국제무대에서 자국 외교력의 원천 가운데 하나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라는 점을 잘 아는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무시할 것이라고 상상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후순위에 두고 현상 유지하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미중 갈등 격화가 북한의 대미 도발 가능성이나 수위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홍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입니다.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중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는 걸 중국이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상당히 강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노골적으로 미국을 향해서 어떤 ICBM이라든가 뭐 그런 걸 하기보다는 회색 영역에 있어서 미국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면서 북한의 존재를 알리면서 자신의 그 무력 역량도 증가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며 중국의 한반도 외교가 북한에만 치우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경교자유위원회의 미국 의원인 제임스 카 의원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중국인 장만석 씨를 대신해 그의 사연과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카 의원은 장시의 석방에 자신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9일 제임스 카 의원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중국인 기독교도 장문석 씨와 결연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 의원이 위원회가 진행 중인 종교 양심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시 옹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 의회와 연대해 종교 양심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위원들은 결연을 맺은 양심수들을 위해 대신 그의 사연과 해당 국가의 인권 탄압 실태를 알리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장문석 씨가 중국 창바이 지역에서 북한인들을 보살피다가 2014년 11월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뒤 북한으로 끌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명 장웬샤이로도 알려진 장 씨가 북한에서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 의원은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장문석 씨의 얘기를 듣고 그의 역경에 마음이 움직였다며 나 스스로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북한이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수감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소리를 낼때 장문석 씨의 석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작은 가능성만 있더라도 나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 위원은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여러 종교자유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장문석 씨의 체포와 수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검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따르면 장문석 씨는 현지에서 한충렬 목사와 함께 북중 국경을 넘어 창바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을 지원했습니다. 며칠에서 몇 주간 집에서 재워주며 따뜻한 옷과 음식을 제공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물품들도 줬다는 것입니다. 장 씨는 낯선 이를 환영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또 탈북자들이 스스로 원할 경우 장 씨가 자신의 신앙을 소개했다며 이들 중 몇몇은 기독교인이 됐으며 장 씨의 집을 거듭 방문해 성경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2014년 11월 북한으로 납치됐고 15개월 후한 목사는 창바이에서 살해됐습니다. 장 씨가 수감된 이래 다른 여러 죄수들이 그를 직접 만났거나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설립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내년 보고서를 통해 종교 탄압이 심한 나라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대통령과 국무장관, 의회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020년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와 관련해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종교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고 체포와 고문, 구타, 심지어는 처형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종교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를 경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남부 오클라호마주에 본부를 둔 기독교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도 북한에 억류 중인 장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4월 말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청소년 흡연 예방을 강조한 가운데 북한의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흡연율도 2017년 기준 4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공개한 동영상입니다.
The tobacco industry is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담배업계가 매년 전 세계에서 흡연으로 사망하는 800만 명을 대체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겨냥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WHO는 올해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이렇게 담배업계의 유혹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주제로 흡연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15살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이 25살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보다 60살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고 니코틴 의존도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우울증을 유발하며 키는 평균 2.5cm 덜 자라는 등 조기 흡연은 인체에 타격이 더 크다는 겁니다. WHO는 세계 흡연 인구가 1억 3천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80%가 저중소득 국가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년 흡연으로 사망하는 800만 명 가운데 120만 명은 비흡연자로 간접흡연 피해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2017년 세계 61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3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 가운데 11%가 흡연자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지난해 중학생 가운데 10.5%, 고등학생의 27.5%가 설문조사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전자담배를 사용했다고 답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그러나 북한의 청소년 흡연 실태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북한 내 흡연 실태에 관한 책을 펴낸 한국동화대학교 강동환 교수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유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북중국경에서 그 찍은 그 담배 피는 그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의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올렸더니 저희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탈북민들은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충격이냐. 애들 담배 피우는 거야 뭐 당연하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예.
강 교수는 29일 BOA에 북한 당국이 금연 운동을 나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처럼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금연 교육을 하지 않아 경각심을 거의 갖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외협회 지배인 출신 켄 씨는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거의 다 흡연자로 보면 될 정도로 북한의 청소년 흡연 문화가 만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래도 뭐 잘 들을 못해, 말 행동도 잘 들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 일단 북한이라는 게 뭐 일반 성인들은 놀러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뭐 그래서 담배를 피는 걸로 낙을 생각하죠. 그리고 또 담배를 안 피는 남자들도 군대 가면 다 배우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너무 힘드니까 담배밖에 자기 마음을 달릴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나 서방국과 달리 거리와 건물 등 어디에서든 어른들이 흡연을 하는 환경. 어려서부터 동원 노동을 자주 하지만 딱히 피로를 풀 여가나 오락거리가 없어 담배에 쉽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 북한 16살의 소년 10명 가운데 6명이 흡연자로 같은 나이의 한국 남학생 흡연율 21%보다 3배가량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HO는 지난해 발표한 세계 흡연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흡연율이 2002년에 59.9%, 2017년에 46.1%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지만 신뢰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동환 교수는 경제 규모가 북한보다 50배 가까이 큰 한국 내 담배가 50종인 반면에 북한은 200여 종류에 달한다며 북한에서 담배는 기호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담배는 북한의 각계각층에 만연된 뇌물의 최대 필수품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근절하지 않으면 금연운동은 다른 정치구호처럼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사회에서 담배는 이꼴 뇌물이거든요. 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배 한 갑이라도 줘야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흡연율도 높지만 그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기본이 담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켄 씨는 담배가 북한에서 제2의 화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담배가 또 북한에서는 또 돈 다음에 가는 뇌물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담배 받았다는 건 법에 안 걸려요. 실례 들어서. 사업상이나 개인적으로 유통하는 뭐 말하자면 제2의 화폐나 같거든요, 담배가.
담배를 뇌물로 받은 뒤 이를 상점에서 돈으로 환전하는 행태가 만연돼 있어 미국이나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강 교수는 이 때문에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담배 문화 차이는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담배를 피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흡연자가 설 자리가 사실 없는 거죠, 국내에서. 그 흡연권보다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건강권이 훨씬 더 높게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개인의 건강도 있지만 그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 타인에 대한 배려잖아요, 결국은. 내 흡연권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게 자유의 개념의 하나의 그 민주시민 교육인 거죠, 그게.
WHO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은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담배 세금을 대폭 올리지 않고 있고 끔찍한 암 경고를 담배값에 넣지도 않는 등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며 금연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 기준의 절반인 5점을 부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8년 6월 1일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갖고도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펼치며 전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됐던 헬렌 켈러가 8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80년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태어난 헬렌 켈러는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살 때 갑자기 찾아온 열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앤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으로 1904년 24살에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하버드대학교가 남학교였을 당시 하버드대가 설립한 여자대학 레드클리프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학에 다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됐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후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성 참정권 운동과 사형 폐지 운동 그리고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책을 출판하기도 했으며 35개 나라를 여행하며 강연했습니다. 1964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 시민상인 자유 메달을 받았고 1965년 여성 명예의 전당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8번째 생일을 몇 주 앞둔 1968년 6월 1일 87살을 일기로 눈을 감습니다. 1926년 6월 1일 미국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납니다. 본명은 노마 진 모터슨으로 어린 시절 양부모의 집과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5살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6살에 제임스 도어티와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1946년 모델로 활동하다 첫 영화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금발머리로 염색하고 이름도 마릴린 몬로로 개명합니다. 그리고 1950년 영화 아스팔트 정글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 후 백치미 금발 미녀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만든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또 지하철 통풍구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치마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 7년 만의 외출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야구선수인 조 디마지오 그리고 각본가 아서 밀러와의 결혼 생활이 크게 알려졌지만 두 결혼 모두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 8월 4일 36살의 나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해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사망합니다. 마릴린 먼로가 사망한 후 현재까지도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고 자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